제60편 초기 육상 생명체 시대의 유란시아. 해양 생명체만이 독점하던 시절은 끝났다. 땅이 융기되고 지각과 해양이 냉각되고 바다가 제한되고 그에 따라 깊어진 것은 북반구 땅이 크게 솟아오른 것과 아울러 적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지역에서 세계 기후를 변화시키도록 모두 함께 크게 작용했다. 앞에 있던 시절이 끝날 무렵은 개구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육상 척추동물의 선조인 이 개구리는 더 이상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극소수의 유형들만이 앞에 있던 생물학적 고난의 혹독한 시련기를 견뎌냈다. 씨 맺는 식물조차 거의 사라졌다. 1. 초기 파충류 시대. 이 기간에 침전된 퇴적층은 대개 여감과 이파남과 사암층으로 이루어졌다. 아메리카와 유럽에 퍼져 있는 이 퇴적층에 포함된 석고층과 적토층은 이도대륙의 기후가 매우 건조했음을 나타낸다. 이런 건조 지역은 주변에 있는 높은 지대에 주기적으로 몰아치는 맹렬한 폭풍으로 인해 크게 침식됐다. 이 지층들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3층에서는 수많은 육상 파충류 발자국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기간에 1000피트 두께로 형성된 여러 지역의 적색 사암층에는 화석이 들어있지 않다. 육상 동물 생명체가 계속 살아있던 곳은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들 뿐이었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3000피트에서 1000피트까지 다양하고 태평양 연안의 어떤 곳에서는 18000피트에 이르기도 한다. 나중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 지층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허드슨강 서쪽 암벽은 이런 드라야스기 지층에 용암이 분출돼 생성된 현무암으로 인해 형성됐다. 화산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광범하게 있었다. 유럽 전역, 특히 독일과 러시아에서 이 기간에 형성된 퇴적층을 발견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 있는 새로운 적색 사암층은 이 시기에 형성됐다.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 남부 알프스의 석회암이 퇴적됐고 오늘날 백운석 석회암으로 독특하게 이루어진 지역에서 절벽과 봉우리와 암석 기둥들을 볼 수 있다. 이 지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 전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카랄라 대리석은 그런 변경된 석회암에서 나온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대륙이 가라앉아 있었고 따라서 앞뒤로 시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물 또는 해양 퇴적층만 발달했기 때문이다. 1억 5천만 년 전에 세계 역사에서 초기 육상 생명체의 기간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나 해양 생명체의 기간이 힘들고 부적합한 상태로 끝나던 때보다는 나았다. 이 시절이 시작될 때 북아메리카의 동부와 중부, 남아메리카의 북반부, 유럽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아시아 전역이 물 위로 상당히 솟아 있었다. 처음에는 북아메리카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었지만 베링해협의 연결육지가 다시 올라와서 곧 아시아 대륙과 연결됐다.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과 평행으로 북아메리카에서 거대한 해구가 형성됐다. 동부 코네티컷에서 거대한 단층 현상이 있었고 한쪽 면은 결국 2마일 가량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북아메리카 해구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침식작용으로 생긴 퇴적물로 채워졌고 또한 산악지역에 있는 많은 웅덩이는 민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있는 호수가 됐다. 나중에는 함몰됐다가 다시 채워진 이 땅들이 그 속에서 발생된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크게 높아졌다. 여러 곳에서 석화된 삼림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대륙이 침수돼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물 위에 올라와 있었던 태평양 연안은 캘리포니아 남부와 지금의 태평양에 존재했던 큰 섬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수됐다. 이곳의 캘리포니아 바다에는 해양 생명체가 풍성하게 서식했고 동쪽으로 확장되어 중서부 지역의 옛 바다 웅덩이와 연결됐다. 1억 4천만 년 전에 앞에 있던 시기 동안 아프리카에서 발달됐던 파충류 이전의 두 가지 선조로부터 오직 미량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파충류가 충분히 성장된 형태로 출현했다. 이것들은 급속히 발전했고 아거리와 핀을 잇는 파충류 그리고 결국 해룡과 날개가 달린 파충류가 생겨났다. 과도기에 있었던 이것들의 선조는 신속히 사라졌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이 파충류 공룡들이 이 시대의 지배자가 됐다. 이것들은 알을 낳았고 뇌가 작은 것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었고 나중에 40톤에 이르게 된 거대한 몸통을 통제하는 뇌가 겨우 1파운드 미만이었다. 그러나 초기 파충류는 비교적 작았고 육식동물이었고 캥거루처럼 뒷다리로 걸었다. 이것들의 뼈는 새처럼 속이 비었고 나중에 발달된 뒷다리 발가락은 3개뿐이었는데 이것들의 발자국 화석 가운데 다수를 거대한 새 발자국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 후에 초식성 공룡이 진화되어 나타났다. 이것들은 네 다리로 걸었고 이 무리 중에서 한 종류가 방호갑옷 공룡으로 발전됐다. 수백만 년 후에 첫 포유류 동물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태반을 지니지 않았고 기능이 곧 저하됐으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는 포유류 동물 유형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였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해양 생명체는 빈약했으나 바닷물이 새로 유입됨으로 인해 즉 얕은 물로 형성된 해안선이 다시 광대하게 조성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량됐다. 물이 얕은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주변에 더 많았으므로 많은 화석지대가 이 대륙들에서 발견된다. 너희가 오늘날 그 시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히말라야와 시베리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뿐 아니라 인도와 남부태평양 해분을 조사해보기 바란다. 해양 생명체의 현저한 특색은 아름다운 암모나이트 때의 출현이었고 그 화석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1억 3천만 년 전만 해도 바다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는 베링해협의 연결육지로 연결돼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는 독특한 해양 생명체가 많이 있었고 서너 종 이상의 암모나이트가 비교적 높은 유형의 두 종류 동물로부터 발생됐다. 이 기간 동안의 생명체 변화는 과도기적이고 점진적이었음에도 정말로 혁신적이었다. 이 기간은 2500만 년 동안 계속됐고 트라이아스기라고 알려져 있다. 2. 후기 파충류 시대. 1억 2천만 년 전에 파충류 시대의 새 국면이 시작됐다. 이 기간에 일어난 큰 사건은 공룡의 진화와 퇴화상이었다. 육상 동물 생명체는 규모면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룩했고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지표면에서 사실상 멸종됐다. 하나의 종류에서 진화된 모든 종류의 공룡은 길이가 2피트도 안 되는 작은 것부터 육식을 하지 않는 75피트 길이의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기로 진화했고 그 후로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서 그렇게 큰 것은 나타난 적이 없다. 공룡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나타났다. 거대한 이 파충류는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하고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 전체에 걸쳐있는 로키산맥 지역 전체, 서부 유럽과 남아프리카와 인도 등지에 묻혀있다. 거대한 이 피조물은 체구가 점점 커지면서 활동력과 힘이 줄어들게 됐으며 반면에 더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하게 됐고 온 땅이 그것들로 뒤덮이게 되자 정말로 굶어 죽게 됐고 멸종됐다. 환경에 대처할 만한 지능이 없었다. 이 무렵에 오랫동안 솟아 있었던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 대부분은 고도가 낮아지고 대서양으로 씻겨 들어가서 해안선은 현재보다 수백 마일 이상 밖으로 뻗어 있었다. 대륙의 서쪽 지역은 여전히 융기돼 있었지만 이 지역들도 나중에는 북쪽 바다와 태평양의 침입을 받았는데 다코다의 검은 언덕들 지역까지 동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 시기는 많은 내륙 호수가 특징인 민물 시대였으며 콜로라도와 몬타나와 와이오밍에 있는 소위 모리슨 지대의 풍부한 민물 화석이 잘 보여준다. 뒤섞인 이 바닷물 및 민물 퇴적층 두께는 2000 내지 5000 피트에 이르지만 이 지층에는 석회암이 거의 없다.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멀리까지 확장됐던 바로 그 극지방 바다가 남아메리카 전체도 마찬가지로 뒤덮었고 다만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안데스 산맥은 예외였다. 중국과 러시아 대부분이 물에 잠겼지만 물의 침입은 유럽에서 가장 심했다. 아름다운 석판 예술에 사용되는 남부 독일의 암석층은 이 침수기에 퇴적됐으며 그 지층에는 고대에 있었던 곤충들의 섬세한 날개 등의 화석이 생생하게 보존돼 있다. 이 시대의 식물 분포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동일했다. 양치류는 현상 유지하는 정도였던 반면 침엽수와 소나무는 점점 더 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발전됐다. 일부 석탄층이 지중해 북쪽 연안을 따라서 여전히 조성되고 있었다. 바다가 다시 넓어졌으므로 기후도 개선됐다. 산호가 유럽 지역의 물속에 퍼졌는데 이는 기후가 아직 온화하고 일정했음을 입증하지만 서서히 차가워지는 극지방의 바다들에서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해양 생명체는 크게 개량되고 발전됐으며 특히 유럽 지역의 물속에서 그랬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잠시 동안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으나 암모나이트가 해양의 무척추 생명체보다 우위를 차지했고 평균 크기는 3 내지 4인치였고 어떤 종류는 직경이 8피트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어느 곳에든지 해면체 동물이 살았고 오징어와 굴 종류들이 계속 진화했다. 1억 1000만 년 전에 잠재돼 있던 해양 생명체가 계속 나타났다. 성게는 이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돌연 변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개와 가재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유형의 갑각류가 완성됐다. 물고기 과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철갑상어 유형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나 사나운 해룡은 육상 파충류에서 유래했고 온 바다에 계속 창궐해 있었으며 이것들로 인해 물고기 과 전체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때는 계속하여 뚜렷이 공룡 시대였다. 공룡들이 육지에 너무 많이 번식해서 두 종류는 바다가 밀려들어오기 이전 기간의 생존을 위해 물을 택했다. 이런 해룡은 진화의 퇴보를 의미했다. 새로운 종류들이 발전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계통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또 어떤 종류들은 옛날로 퇴보하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것은 바로 두유형의 파충류가 육지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룡은 더욱 커져서 매우 둔하게 됐고 결국 멸종됐는데 그것들의 거대한 체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뇌가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대한 어룡이 어떤 경우에는 50피트의 길이까지 자랐고 대부분 35피트의 길이에 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뇌의 무게는 이온수 미만에 불과했다. 악어와 비슷한 해양 동물 역시 육상 파충류 유형에서 퇴보된 것이었으나 해룡의 경우와는 달리 알을 낳기 위해 향상 육지로 돌아왔다. 두 종류의 공룡이 생존을 위한 헛된 시도의 일환으로 물속으로 옮겨간 직후에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른 두 유형이 공중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인룡은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난 순수한 조류의 선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졌고 나는 듯이 달리는 공룡으로부터 진화됐고 날개는 박쥐와 같은 형태로서 20 내지 25피트까지 별 수 있었다. 고대의 이런 날개 달린 파충류는 10피트 길이까지 자랐고 오늘날의 뱀처럼 분리될 수 있는 턱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날개 달린 이 파충류는 한동안 잘 생존했지만 공중을 날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종류로 진화되지 못했다. 이것들은 새의 조상으로서 살아남지 못한 대표적 계통이다. 이 기간에 거북이류가 증가했고 처음으로 북아메리카에 나타났다. 이것들의 조상은 북쪽에 있는 연결육지의 길을 통해 아시아에서 왔다. 1억 년 전에 파충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공룡은 거대한 몸집에 비교할 때 뇌가 거의 없는 동물과 마찬가지였고 그런 거대한 몸뚱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찾기에는 지능이 너무 부족했다. 그리하여 기능이 둔해진 이 육상 파충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 후로는 진화 과정이 육체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일어났고 그런 뇌 발달은 이어지는 동물 진화와 행성 진보에서 각 시기의 특징이 됐다. 파충류의 최고 발달기와 쇠퇴기가 포함된 이 기간은 거의 2500만 년에 이르고 주라기로 알려져 있다. 3. 백악기, 꽃 식물시대, 조류시대. 대단한 백악기는 바다에서 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곧 백악을 만드는 풍성한 유공충의 현저히 많이 존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파충류가 유란시아를 지배하던 긴 기간이 이 시대 이후에 끝나게 됐고 꽃 피는 식물과 조류 생명체가 이때 땅 위에 출현했다. 또한 서쪽과 남쪽으로 대륙들이 유동하던 것도 멈추게 됐고 거대한 지각 변형이 있었고 큰 화산 활동과 함께 용암이 넓게 흘렀다. 앞에 있었던 지질학적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됐을 때 산봉우리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대륙이 무리해 있었다. 그러나 대륙의 땅덩어리들이 계속 유동하자 태평양 바닥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지질학적 힘들이 충돌함으로 인해 알래스카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멕시코를 거쳐서 케이프혼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거대한 산맥 전체가 형성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은 지질 역사상 현대 조산기가 됐다. 이 시기 이전에는 산봉우리가 거의 없었고 매우 넓은 폭으로 높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때 태평양 연안 지역이 융기되기 시작했지만 현재의 해안선에서 서쪽으로 약 700마일 지점에 있었다. 시에라 산맥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금이 들어있는 석영층은 이 시기에 있었던 용암 분출의 산물이다.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서는 대서양 바다의 압력으로 인해 또한 땅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1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의 일부분이 무리로 충분히 올라왔다. 아메리카 대륙의 뒤틀림 현상이 계속됐고 그 결과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변형됐고 북아메리카 서부 평원이 서서히 융기했다. 멕시코 지역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남대서양 물이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침범했고 결국 현재의 해안선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때 대서양과 인도양은 현재와 비슷했다. 9500만 년 전에 아메리카와 유럽 땅 덩어리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남쪽 바다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했고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어 북극해와 합류했고 그 대륙이 두 번째로 크게 침수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마침내 이 바다가 물러가자 대륙은 현재와 비슷한 모습이 됐다. 이런 거대한 침수 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아팔라치아 고지대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침식되어 해수면과 같아졌다. 오늘날 질그릇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색의 순수한 점토질 지층은 이 시기 동안 대서양 연안에 퇴적됐고 평균 두께는 약 2000피트에 이른다. 거대한 화산 작용이 알프스 남부 지역과 현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에 있는 산맥의 줄기를 따라서 발생됐다. 수백만 년 동안의 지각 변동들이 멕시코에서 가장 크게 발생됐다. 유럽, 러시아, 일본, 남아메리카 남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는 더욱 다양해졌다. 9천만 년 전에 초기 백악기에 바다로부터 속시 식물이 발생됐고 곧 모든 대륙으로 퍼졌다. 이 육상 식물은 무화과나무와 목련 및 튤립나무와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 이 시기 이후에 곧 무화과나무와 빵열매나무와 종려나무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평원 서부 지역에 퍼졌다. 새로운 육상 동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8,500만 년 전에 베링 해협이 막혔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물이 차단됐다. 그리하여 대서양만의 물속에 있는 해양 생명체와 태평양에 있는 해양 생명체가 이두바란 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크게 달라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온도가 같다. 백악과 녹색 물의 흙의 퇴적층으로 인해 이 기간에 이름이 붙여졌다. 이 시기의 퇴적층은 여러 색으로 돼 있고 대각, 이파남, 사암, 그리고 적은 양의 석회암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나쁜 석탄 또는 갈탄도 포함돼 있고 여러 지역에서는 석유도 섞여 있다. 이 지층의 두께는 어떤 지역에서 200피트부터 북아메리카의 서부지역과 수많은 유럽 지방에서 일부만 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퇴적층은 로키 산맥 동쪽 경계선을 따라 기울어진 구릉지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단층은 백악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구멍이 많은 유사암석으로 구성된 이 지층은 위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물을 받아들이고 아래쪽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건조한 지역 대부분의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8천만 년 전에 지각의 큰 교란이 발생됐다. 요동하던 대륙의 서쪽 방향 진행은 멈추었고 뒤에서 밀려오는 대륙 덩어리의 완만한 운동으로 말미암은 거대한 에너지로 인해 남북 아메리카 전체의 태평양 해안선이 위로 구겨졌고 이에 반응해서 심한 변화가 아시아의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시작됐다. 오늘날의 산맥이 된 태평양 주변의 육지 융기는 2만 5천 마일 이상의 길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생기자마자 융기된 이것들은 유라시아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로 가장 크게 표면이 일그러진 경우에 해당된다. 용암의 흐름이 땅 위와 아래에서 광범한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7,500만 년 전에 대륙의 유동이 멈췄다. 알래스카에서 케이프 혼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산맥들이 완성됐으나 산봉우리는 아직 소수만 있었다. 유동이 정지된 대륙의 역단층이 이북 아메리카 서부 평원의 고도를 계속 높였고 한편 동부에서는 대서양 해안 지역의 약화된 아팔라치아 산맥이 거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똑바로 솟았다. 7천만 년 전에 로키 산맥 지역이 최고도로 융기되면서 지표면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큰 바위 조각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지표면에 15마일에 걸쳐서 단층을 형성했으며 여기서 캠브리아기 암석이 백악기 지층들 위로 비스듬히 솟아나왔다. 캐나다 국경선 가까이 있는 로키 산맥 동쪽 기슬계선은 다른 단층 현상이 장관을 이루었으며 여기서는 그 후에 조성된 백악기 퇴적층들 위로 밀려나온 생명체 이전의 암석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간의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작은 화산 분화구가 독립적으로 솟아올랐다. 가라앉아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해저 화산들이 폭발했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 역시 여전히 물 밑에 있었다. 6,500만 년 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암 분출 가운데 하나가 발생했다. 이때 퇴적된 지층과 그 전에 흘러나왔던 용암층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과 남북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육상 동물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거대한 대륙의 출현으로 인해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빠르게 번식했다. 북아메리카는 이 시절에 육상 동물이 진화하는 큰 벌판이었고 유럽의 대부분은 물 밑에 있었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했다. 북극 지역의 날씨는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중부 및 남부 지역이 누리는 기후와 거의 흡사한 궤적한 날씨였다. 식물 생명체가 크게 진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육상 식물 중에서 속시 식물류가 선점했고 오늘날 볼 수 있는 많은 나무가 처음 출현했고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오크나무, 고도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그리고 개량된 종려나무 등이 포함됐다. 과일나무와 초원과 곡식류가 풍성하게 자랐고 사람의 조상이 동물계를 구성한 것처럼 이런 씨 맺는 풀과 나무들이 식물계를 구성했다. 이것들은 사람 자체의 출현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진화였다.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변화 없이 곧 피는 수많은 식물류가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식물이 곧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6천만 년 전에 육상 파충류가 줄어들었으나 공룡은 여전히 육지의 지배자로서 남아있었는데 이제 그 주도권은 육식 공룡 가운데 비교적 작고 껑충껑충 뛰는 캥거루 종류에 더 기민하고 활동적인 유형들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 앞선 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초식 공룡이 출현했었고 이것들이 빠르게 증식된 것은 육상 식물에 속하는 풀 종류가 나타난 데 기인한다. 풀을 먹는 이 새로운 공룡 가운데 하나는 어깨 둘레에 갑옷 같은 것이 있고 두 뿔을 가진 순수한 네발 짐승이었다. 직경 20피트에 이르는 육지에서 사는 유형의 거북이가 출현했고 현재와 같은 유형의 악어와 뱀도 나타났다. 어류를 비롯해서 기타 해양 생명체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던 조류 이전의 초기 동물은 공중에서 날지 못했고 익룡도 마찬가지였다. 이 종족들은 수명이 짧았고 곧 사라졌다. 이것들 역시 몸통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공룡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멸종됐다. 이 시대와 바로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에 포유동물을 조성하려던 미숙한 시도가 실패했듯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을 산출하려던 두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 5,500만 년 전에 첫 진짜 조류, 즉 모든 조류 생명체의 선조가 됐던 작은 비둘기 형체의 피조물이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의 획기적 진보가 이뤄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나타났던 날아다니는 피조물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었고 당대에 있었던 익룡에서 또는 비교적 초기 유형의 이빨을 가진 육상조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에서 직접 발생됐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도 알려지게 됐다. 4. 백악기가 끝남. 긴 백악기가 끝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바다가 대륙을 크게 침수시켰던 기간도 끝나게 됐다. 이것은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도드라졌고 정확히 24번의 거대한 침수 현상이 있었다. 그 후에도 사소한 침수 현상들이 있었으나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 중에 일어났던 광대하고 긴 기간의 해양 침해 과정과는 비교될 수 없다. 육지와 바다가 번갈아가며 지배하던 이 기간들은 100만 년 주기로 발생했다. 해양 바닥과 대륙의 고도가 오르내림과 관련된 긴 기간의 규칙적인 반복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주기적 지각 운동이 이때부터 전체 지구 역사 동안 지속됐지만 빈도와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에 대륙의 유동이 멈췄고 유란시아의 현대 산맥들이 조성됐다. 그러나 대륙 땅 덩어리들의 압력과 오랫동안 유동하던 추진력의 반작용만이 산맥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산맥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 근원적인 주요 요소는 육지의 침식으로 생긴 비교적 가벼운 퇴적물과 앞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 표류물로 채워진 선재하던 저지대 또는 해구였다. 이런 가벼운 육지 지역의 두께가 15,000 내지 2만 피트에 이르렀으며 지각이 어떤 원인으로든지 압력을 받게 됐을 때 지각 속에서 또는 그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충돌력과 압력에 대해 보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이 지역들이 먼저 구겨지고 접혀지면서 위로 솟았다. 때로는 이런 땅의 융기가 접혀지는 현상 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로키 산맥이 융기된 경우에는 거대한 접혀짐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함께 지표면과 땅 속에서 다양한 지층이 거대한 단층을 이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은 아시아와 그린랜드와 유럽에서 동서 방향으로 조직된 오래된 지역들에 있다. 중간 나이의 산맥들은 태평양 주변의 무리들과 거의 같은 무렵에 형성된 동서 방향으로 조직된 유럽의 2차 지역에 있다. 거대한 이 상승 현상은 길이가 거의 만 마일에 이르고 유럽에서부터 서인도 제도에 융기된 땅까지 뻗어 있다. 가장 늦게 생긴 산맥은 로키 산맥 체계 속에 있으며 높은 지대들이 거기에 섬으로 남아있기는 했지만 오직 여러 시대 동안 바다가 연속적으로 덮어버린 것 때문에 땅이 융기됐다. 중간 나이의 산맥들이 형성된 이후에 진정한 산악고지대가 융기됐고 결국 자연 요소들의 복합적인 기교로 말미암아 예술적으로 깎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로키 산맥이 형성됐다. 북아메리카의 현 로키 산맥 지역은 융기됐던 땅 그대로가 아니며 오랫동안 침식되어 평평해진 후에 다시 융기됐다. 현재의 산맥 앞면은 다시 융기됐던 원래 산맥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다. 파이크스 봉우리와 롱스 봉우리는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으로 산이 남아있음으로써 이런 조산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두 봉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침수 동안에도 물 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육지 위와 물 밑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 활동적인 기간이었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줄어든 반면 성게는 증가했다. 앞에 있던 기간에 압도적 영향을 미쳤던 암모나이트가 급속도로 쇠퇴했다. 땅 위에서는 거대한 아메리카 삼나무를 포함해서 소나무와 기타 현대의 나무들이 대부분의 양치류 숲을 대체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태반을 갖는 포유류가 아직 진화되지 못했지만 미래의 포유류 유형들이 되기 위한 초기 선조가 그 다음 시대에 출현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무대가 충분히 마련됐다. 육상 생명체가 출현하던 초기부터 인간 종족 및 그의 부수적인 여러 치료들의 직접 조상이 나타난 비교적 최근 시대까지 세상의 진화에서 긴 시대가 이렇게 끝났다. 백악기인 이 시대는 5천만 년 기간이었고 중생대라고 알려진 1억 년 기간에 해당되는 포유류 이전의 육상 생명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사타니아에 배정됐고 지금 유란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바돈의 한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